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7월 15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자, 현재 세계 많은 나라들이 높은 물가와 환율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택의 가격 문제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늘 크게 화제가 되는 경제 문제인데요. 한국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집 사기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집값은 그나마 많이 오르는 편이 아닌 축에 속하더라고요. 다른 선진국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정말 엄청납니다. 세계 어딜 가나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는 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도 주택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북한 당국도 살림집 건립과 보급 문제에 신경을 쓰고 또 그를 통한 선전에도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준공한 평양 송화거리와 보통강한 다락식 주택구, 살림집, 이걸 주제로 한 우표도 발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애민주의를 강조하고 코로나19 방역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합니다. 체제 선전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으면 하고요. 한국이고 북한이고 누구나 편안한 내 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변함없이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죠.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은 코너도 함께하고요. 금요일마다 세계 뉴스와 만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최근에 세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스리랑카 국가 부도와 대통령 사임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 살펴보는 이번 주의 화제의 검색어, 주간 검색어 코너도 있고요.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 생활 속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리는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BA.5 변이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2.75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인데 감염 가능 기간 중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비루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500명대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500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완쾌된 발열 환자는 6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 및 누적 사망자 통계, 치명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17.3% 감소한 7억 1,3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14일 발표한 2021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8,196만 달러, 수입은 18.4% 줄어든 6억 3,13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5대 교역국으로는 중국과 함께 웬남, 인도, 태국, 홍콩이 꼽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10대 교역국 중 중국과 웬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국가의 교역 비중은 총 1.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4위 뉴스입니다. 북한 인구가 2033년에 2,661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꾸준히 줄어 2100년엔 2,053만 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최근 공개한 202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이렇게 추산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도 심각해질 것이라며 북한 신생아 수도 올해 34만 명에서 2100년 17만 명으로 절반가량으로 급감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 국외 도피한 스리랑카 대통령이 공식 사임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현재 시간 14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마힌다 야파 아베이 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국회의장실이 밝혔습니다. 아베 이와르데나 의장은 사임서 원본을 확인한 뒤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15일 대통령 사임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시간 14일 자체 집계 결과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511명으로 2주 전보다 1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15일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40여 개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계획 달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간부들에게 무조건적 집행정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이 총화되고 3, 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호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이 토의됐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보고에서 상반년 기간 경제사업에서 나타난 결함과 편향, 원인과 교훈이 분석됐다며 일꾼들이 당전원회의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을 지니고 경제사업을 예견성 있게 작전하고 조직 진행할 때 대해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북한의 생생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시간입니다. 양정아 기자와 함께 북한 소식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소식을 좀 준비해 주셨죠.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남포시에서 한국 TV와 라디오를 시청하던 청년들이 보위부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남포시에서 수년간 한국 TV와 라디오를 시청하던 20대 후반의 남녀 청년이 시 보위부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남성이 이 친한 친구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한국 TV와 라디오를 시청한 내용 또 시청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 친구가 보위부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꼬리가 밟히게 된 거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보위부에 체포된 이들은 조사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밝혔고요. 2018년경에 구매한 중국산 노트텔을 조작하던 중에 우연히 한국 TV와 라디오 전파가 잡히는 것을 발견해 시청하기 시작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TV와 라디오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만 주파수를 잡아 한국 TV와 라디오를 시청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합니다.
네, 친구가 또 이거 신고를 했다니 안타깝네요. 그리고 남포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과 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직접 수신하는 게 더 용이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집중 검열이 좀 이뤄졌다고요?
네, 북한이 이 청년층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네. 청년 교양 보장법을 제정하고 강도 높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사례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접경 지역 등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집중적인 검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 주파수가 잘 잡히는 남포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개성시,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집중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각도 파리연합지휘부 성원들이 맡아 이 세대별로 중국산 노트텔이 있는지, 주파수를 조절할 때 남조선 방송이 잡히는지, 통로의 고정 상태는 어떤지 등을 검열하고 기기를 회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노트텔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예 직접 한국 TV를 시청하고 라디오 방송까지 듣는다. 이거 참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저도 이 소식 예. 듣고 좀 놀랐는데요. 이 파리연합지휘부에서 중국산 노트텔로 한국 TV와 라디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질 경우에
네.
내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해요. 당연히 이런 우려가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최근 남조선 괴뢰들이 주파수를 높여 인민들에게 전달하려는 당의 목소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남조선 주파수를 잡아서 수년간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체포되는 일은 드물다고 소식통도 설명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재 본인들은 물론 가족까지도 보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보위성에서는 이번 사건 내용을 각급 보위부에 통보하고 주민 감시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중앙 파리연합지휘부 차원에서는 불순 녹화물 시청 단속 강화와 세대별 주파수 고정 상태를 재점검하라는 지시를
네.
하부 단위 지휘부들에게 하달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침까지 내렸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 시청자들과 동시에 북한에서도 볼 수 있다는
예, 그런 거죠.
뜻이죠.
실시간으로 같이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네, 북한 당국이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건 그만큼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이걸 방증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외국산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국경지역의 도보위부에 붙잡혀 있던 주민들 중 일부가 이달 초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이 돼서 도보위국에 구류가 돼 있던 일부 네. 주민들이 지난 2일에 석방이 됐는데요. 외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간첩 혐의를 적용을 하거나 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책임을 묻던
네.
그동안의 행태와는 정반대되는 조치란 점에서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민들 그동안 강도 높은 처벌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이후
네.
이 국경 지역에서 외국산 휴대전화로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여왔는데요. 이에 국경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단속에 걸려 체포되고 일부는 형을 선고받아서 수감시설에 보내졌는데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네. 관련 소식은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랬었죠.
예, 일반적으로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보위부에 체포되는 주민들은 간첩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간첩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안전부로 넘겨져 단련대 처벌을 받거나 교양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보위부에 체포됐던 주민들 일부가 안전부로 넘겨지지도 않고 또 풀려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소식통은 이번에 석방된 주민들은 돈주로 불리는 대상들로 보위부 윗선과 결탁돼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 돈주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려면 그들과 결탁된 보위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네.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눈치껏 사건을 종결해서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외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약화된 게 아니라 이게 단속기관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조치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에 외국산 휴대전화 사용과 불법 녹화물 시청 행위로 체포된 대상들이 최근에 정말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가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소식통은 이 보위부는 돈줄들을 석방했다는 소문을 피하려고 수령님 서거일을 맞아 당에 관대한 정책으로 풀려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만약에 자수를 하면 당의 관대한 정책에 의해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상 비법 손전화 사용자들과 송금 브로커들의 자수 자백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또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든 걸 단속하고 통제하려는 걸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 언제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정원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인기를 누리는 프로젝트 그룹들, 해마다 여름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6월에 발표해 인기를 끌고 있죠. WSG 워너비의 어마어마해 듣고 오겠습니다.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들 깊이 있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지난 4월에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린 바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스리랑카 이야기인데요. 오랜 기간 경제 위기를 겪어온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 그러니까 국가 부도 선언을 하게 됐고 스리랑카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런 소식까지는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결국 스리랑카 정권이 붕괴가 됐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자세히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궁을 점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거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다가 쫓겨났어요. 지금 스리랑카 대통령궁이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호화 시설을 보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대통령궁으로 더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격분한 시위대가 이곳을 장악했다면 이제는 광대한 저택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예, 대통령궁의 예. 개인 체육관에서는 수백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헬스를 즐기고 운동하는 거예요.
네.
넓은 침실은 이곳을 찾은 스리랑카인들이 셀카, 스스로 사진 찍는 그런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호화로운 연회장, 수영장, 정원 등에도 사람들이 북적였다 하고요. 맑은 푸른색이었던 수영장 물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흙탕물로 변했고요. 정원에서는 도시락을 싸온 시민들이 소풍을 즐기는 모습도 네.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궁이 얼마나 좋으면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싶은데
예.
참 호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겠네요.
예, 스리랑카 국민들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예.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부도 사태 속에 대통령궁에서는 냉방시설, 수영장, 체육관이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놀라고 있고요.
네.
국민들이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동안 대통령궁에서는 공기정화시설까지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보면 국민 정서에 반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인들의 몰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 뜻을 반하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네.
게다가 스리랑카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스리랑카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든지 정말 떠오르는 신흥국으로 충분히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실패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당연히 아. 정치인들이 이 부분 책임져야겠지요.
네, 지난 4월에도 설명을 한번 해주셨었어요. 예. 다시 한번 스리랑카 경제난 좀 짚어볼까요?
자, 한 세 가지 정도를 네.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스리랑카는 관광의 섬이라고 할 수 있고 관광산업 의존도가 컸는데 코로나로 사람이 안 오니까 직격탄을 맞고 쓰러진 거죠.
네.
외화 부족으로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경제가 뿌리채 흔들린 겁니다.
네.
예. 원자재 수입, 뭐 석유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못 들여오고 발전소도 못 돌리고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질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던 패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스리랑카가 참여했던 것이거든요.
네.
참고로 일대일로 사업이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뜻합니다.
네.
이게 도로 깐다라는 거거든요. 스리랑카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수익성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하고 빚만 더 키웠어요.
네.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 이 말씀도 지난번에 해주셨었는데 네. 또 세 번째는 테러인가요 혹시?
예,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엄청난 테러 사건으로 인한 타격도 컸습니다. 코로나로 관광 수입이 확 줄었지.
네.
또 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뛰어들어 빚을 확 키웠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2019년 4월 21일에
네.
기독교의 부활절을 노린 어마어마한 8차례 연쇄 폭발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은 최소 253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관광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좀 가기가 꺼려지게 되는
예, 무서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관광객이 이 나라를 떠나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약 150만 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그 송금이 급감하면서 외화 유입이 급감하게 됩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그 스리랑카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전쟁을 인해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스리랑카 경제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통령궁이라든지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중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자, 전 세계 경제 사실 다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렵긴 한데요. 스리랑카는 그 와중에 정권이 아예 무너졌습니다.
예.
정치를 좀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스리랑카가 지금 정치의 실패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 이유가 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스리랑카 정계는 이 현 대통령이 속한 가문 라자팍사 가문이 완전히 장악한 채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를 구축해 놨었거든요.
가족이 통치하는 체제였군요.
예. 스리랑카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가문 중 하나인 이제 라자팍사 네. 가문이 여기 출신인 라자팍사 대통령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자 내각 장관이었고요.
네.
큰 형은 이미 스리랑카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역임한 바 있습니다.
큰형이요?
예. 예. 다른 형제 두 명도 이전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서로 돌려가면서 권력을 나눠먹게 했던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 당시 반군 세력 진압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지 2016년에는 정부 소유 무기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취임 초기부터
네.
대통령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자팍사 대통령이 취임한 뒤
네.
형인 그 마힌다 전 대통령, 두 번째 대통령을 예. 역임했던 마힌다 전 대통령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어요.
아, 이번에 또 총리로.
네. 네. 또 취임 뒤 2년간 라자팍사 대통령은 행정력 강화를 위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정권 보위를 예. 위해 헌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다 해먹는 이들 가문 때문에
네.
스리랑카 경제가 붕괴했다면서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연일 시위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대규모의 성난 군중들이 대통령실을 습격하게 된 것이지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라자팍사 가문이요. 처음에는 좀 나름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라자팍사 가문은 그 오랫동안 스리랑카 정치를 지배해왔고요. 2005년대 마인다 라자팍사 형 대통령이
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전직 군장교인 그의 동생 고타바야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동생 지금 대통령.
예.
4년 후에 두 사람은 북부와 동부 지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타밀 반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26년에 걸친 네. 내전을 종식합니다.
오.
이렇게 내전이 종식이 되고 질서가 회복되자 경제는 호황을 누리게 됐어요. 도로, 철도, 항구 그리고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세계 문화유산 8곳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스리랑카를 네. 이때가 2010년이었거든요.
예.
2010년 꼭 가봐야 할 곳 순위에서 무려 1위를 1위 여행지로 선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주 거의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호텔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내전 종식 후의 이 행복감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부추겼고요. 2012년엔 경제 성장률이
네.
무려 9.2%까지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아, 이게 딱 10년 전인데 예. 나름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변질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세월이 예. 흐르면서 마인다 정권은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2010년 재선에 이어 그 고타바야 지금 대통령뿐만
네.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을 주요 정부 요직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유권자들 스리랑카 국민들이 족벌주의, 부패 그리고 중국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
네.
질려버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9년 테러 공격으로 대중이 강력한 지도자를 찾자 이번에는 네.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버립니다. 라자팍사 가족이 삼선 그러니까 마힌다가 삼선 시도가
안 되니까
동생이 네. 대신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을 해줬네요.
네. 국민들이 네. 선택한 거죠. 그게 국민들 책임도 있는 거예요. 고타바얀 대통령 역임한 형을 또 마힌다 총리로 이제 예, 지명을 하고요. 또 여전히 자기 가족들을 재정장관이라든지 청소년 장관이라든지 주요 장관직에 임명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두 라자팍사 형제가 네. 현재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형 마힌다와 동생 구타바야가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줄행랑을 쳤다고요.
국가부도 사태로 네. 인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사임을 선언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동생 대통령.
예.
현지 시각 13일 아침 몰디브로 향하는 군용기를 타고 스리랑카를 떠났습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지난 9일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관저로 몰려들자 수도 콜롬보의 반다라 나이케 국제공항 인근 공군기지에 피신을 했었대요.
네.
사실 라자팍사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굴욕을 당했는데 12일 날에는 라자팍사 대통령 가족들이 아랍에미리에이트로 향하는 이 스리랑카 항공역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네.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보안 검색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출국을 저지했어요.
아,
권력이 이미 넘어갔다는 거 알고 보안 검색 받으십시오라고 출국을 막았던 것이죠.
네. 원래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몰디브로 방향을 틀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 9일 분노한 군중이 관저로 몰려들자 몸을 피한 이 라자팍사 대통령이 은신처에서 정말 다양한 해외 탈출 방법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 군용기 착륙을 허가해 주지 않아서 인도로 못 갔고
네.
미국 대사관도 라자팍사 대통령 일행에 대해 방문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결국 미국으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공군기 안토노프 32 탑승해서 스리랑카를 떠난 라자팍사 대통령과 부인, 경호원 13일 새벽 3시쯤
네.
몰디브 말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원래 공식적으로 퇴임식을 하기로 했어요. 퇴임식을 하기로 했는데 예, 퇴임식 합니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일단 대통령도 떠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스리랑카 정국은 참 안개 속인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두 형제 예. 대통령이 역임하는 동안
네.
이 정권 밑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혁을 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사임을 선언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 후임자가 네. 20일 날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자들이 향후 정치 일정을 협의한 결과 20일 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투표로 진행해서 합의했다. 이거는 국회의원 중에 대통령을 뽑는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다 라자팍사 대통령 밑에서 소위 그 부역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이 중도 사퇴하면 한 달 이내 의회에서 비밀 투표로 의원 한 명을 새 대통령을 뽑는다고 합니다. 15일 의회가 소집되고 19일 대통령 후보 등록한 뒤 이튿날 새 대통령 선출된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스리랑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부정부패한 정권에 부역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많은
네.
이런 데서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봤자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스리랑카 국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주권이기 때문에 존중하겠고요.
예.
그러나 새로 뽑힌 지도자는 이번에는 정말 전임 대통령들의 우를 반복하지 말고 정말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충실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새로운 인물은 부디 스리랑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나라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않은 정권과 개인의 이익만 탐하는 정권 반드시 실패한다. 역사가 또 다시 한번 이걸 증명해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스리랑카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국민 여동생을 넘어서 세계의 사랑스러운 글로벌 탑스타로 성장하고 있는 가수이자 배우죠. 아이유 씨가 2014년에 발표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름밤의 꿈.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에 가장 화제가 된 검색어 짚어보고 있습니다. 주간 검색어 코너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김정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검색어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얼마 전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이칠 권리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칠 권리라는 게 뭔지 준비했고요. 두 번째 검색어로는 치솟는 석유 가격에 정유업계가 네. 호황기를 누리자 세계 각국이 횡재세라는 걸 도입할까 고민 중인데요. 이 횡재세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일단 재밌는 단어들이 막 들려요. 이칠 권리 부터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잊혀질 권리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권리인가요?
네, 인터넷 사용자라면 나도 잊고 있었던 예전에 올린 게시글이나 사진 보고 네. 깜짝 놀란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검색만 몇 번 하면 관련 개인정보나 사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잊힐 권리라는 건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소통망에 올라와 있는 나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인터넷과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등장한 개념이고요.
사실 내가 올린 게시글은 직접 삭제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이걸 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정보를 올리는 건 자기 네. 마음인데 이걸 지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사적인 정보는 개인의 것인데
네.
그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어서 발생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올라간 사이트에서 탈퇴를 했거나 뭐 내가 올렸다는 걸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네.
내 개인정보라고 해도 삭제가 안 되거나 그 과정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특히 나에 관한 내용을 제3자가 올렸다면 사실상 삭제할 방법이 없고요.
네, 또 인터넷에 한번 정보가 올라오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공되고 누가 퍼나르고 그러기 네. 때문에 삭제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칠 권리에 대한 논의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2014년 5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죠.
네.
유럽 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에스파냐의 한 변호사가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과거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붙여진 내용이 담긴 기사가 네.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건데요.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검색 결과를 지우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후에 유럽에서 2개월 동안 8만 건의 게시글 삭제 요청이 밀려들었고요.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지우고 싶었던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도 그러니까 새로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내가 죽은 뒤에 인터넷에 남겨진 글, 사진 같은 디지털 기록이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면 어떨까? 네. 가족에게 공개되는 건 불편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럴 때 사망 후에 이칠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네.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건데요. 생전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사망 후에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이칠 권리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내년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칠 권리 제도가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요즘 부모가 아이들의 사진이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는 경우가 많죠.
그쵸,
하지만 네. 아이들에게는 사생활과 또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온 대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린 경우를 포함해서 부모나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권리를 2024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모에게는 공유하고 싶은 추억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사생활일 수도 있다는 걸 지적하는 이칠 권리. 자, 한국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검색어는 횡재세. 이게 말 그대로 횡재라고 할 만큼 큰 이익의 세금을 매기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름값이 폭등을 했죠.
네.
최근에야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급출발과 급정거 피하고 트렁크를 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까지 네. 소개했을 정도인데요. 전 세계가 고유가에 시달리는데 정유사,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같은 걸 만드는 회사들은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를 하자는 게 바로 횡재세고요.
자, 횡재세를 정확히는 초과 이윤세라고 부른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게 이번 고유가 상황에서 처음 나온 제도는 아니라면서요?
네, 1997년에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이전 정권에서 공기업들이 민영화,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을 맡도록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긴 시세차익에 이 횡재세를 물린 겁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고유가로 고수익을 올린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생기기도 했고요.
네, 처음 도입했던 영국은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쟁으로 이익 보지 말라면서 특정 산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초과 이윤세 25%를 매깁니다. 석유 회사로부터 횡재세 명목으로 거둘 돈이 약 50억 파운드. 이게 하나로는 8조 원이고요.
네.
달러로는 58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돈을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 또 장애인 지원에 쓰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영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혹시 횡재세를 좀 매기고 있나요?
네, 이탈리아와 마자르, 에스파냐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석유회사를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초과 이익의 20%대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의는 역시나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물가가 급하게 오르면서 정유사 같은 대기업만 호황을 누린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건데요. 실제로 정유 4개사는 1분기에만 3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안정 또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조만간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 같은 대기업들만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이 직접 추진이 될지도 관심사네요. 자, 이번 주 화제의 검색어로는요. 이칠 권리 그리고 횡재세 짚어봤습니다. 김정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과학상식 퀴즈,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보세요. 자, 문제 드립니다. 빙하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다음은 언제일까요? 자, 지구가 이전과는 달리 차가운 기후로 뒤덮이는 현상을 빙하기라고 합니다. 빙하기가 오면 극지방이 더 추워져서 적도와 양극 사이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게 되고요. 많은 눈이 축적돼서 여름이 와도 겨울에 쌓인 눈이 완전히 녹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빙하가 형성되죠. 자,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태양에서 나오는 열 복사선의 세기와 시간의 차이가 빙하기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지구의 공전궤도, 태양의 공전궤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함량 변화 등이 빙하기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가장 최근에 빙하기가 끝난 건 약 만 년 전이고요. 다음 빙하기는 8만 년 뒤에 절정을 이룰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정확히 빙하기가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요즘엔 지구 온난화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해서 다음 빙하기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죠. 과연 우리는 또 언제 빙하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구 온난화는 빙하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따뜻한 기운은요, 극도로 춥고 긴 빙하기 사이에 잠깐 나타난 행운의 시기란 거예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16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2도, 해산 16도, 강계 18도, 청진 19도, 함흥 20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주, 원산 21도, 개성 22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 20도, 청진 23도, 원산, 해산 25도, 함흥 26도, 평양, 강계, 개성, 사리원, 해주 29도, 신의주 3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3.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54% 하락한 배럴당 95.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58% 하락한 1,70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18.34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76.65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내일 16일이 벌써 초복입니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올해는 뭐 워낙 일찍 폭염이나 열대야 상황이 벌어져서 내일이 초복이다는 게 새롭지만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이런 믿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 중국인이 달걀을 구입해서 실온에 그냥 뒀나 봐요. 그런데 폭염으로 인해서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절대 더운 날씨에 상온에 달걀 보관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구입 직후에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또 날달걀은 물로 씻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폭우와 폭염이 오락가락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여름, 늘 건강 더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노래 선물입니다. 페퍼톤스가 2012년에 발표한 노래 행운을 빌어요 들으면서 이번 주 방송 마칠게요. 저도 늘 우리 모두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